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서 삼성 서울병원도 무기한 휴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이틀 뒤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한 서울대병원에서는 교수 10명 가운데 4명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희령 기자 보도 보시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틀 뒤인 다음 주 월요일,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한 서울대의대 소속 교수는 400여 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면 휴진은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이뤄집니다. 이 네 곳에서 대면 진료를 하는 교수는 1,000명가량으로 40% 정도가 참여하는 셈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이미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성균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무기한 휴진의 그 요구사항? 그건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언제 시작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만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총회 절차도 남아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근데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하긴 한데요. 뭐 의견이 약간씩 또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최종 결의까지는 일주일은 걸리지 않을까.
만일 무기한 휴진이 결정될 경우 삼성 서울병원, 강북 삼성병원 등의 환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요 5대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병의원 신고율은 4%대에 그쳤지만 의료 공백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면 휴진과 의협 총파업을 앞둔 마지막 주말, 정부는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의사들의 집단 휴진 관련해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대학병원 교수들과 더불어서 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다음 주에 다 예고가 되어 있는데 다만 휴진을 진짜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개원이 가운데서는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고 네. 또 의사 단체 가운데에서도 휴진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단체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실제로 보시기에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17일부터 서울대병원이 집단 휴진에 무기한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고 18일부터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 그리고 27일부터는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산하 지부들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대다수의 교수님들 전체가 휴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개인 휴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오전 진료는 하고 오후에만 집회 참석으로 휴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특히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그 참여가 많을 거라고 파악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휴진을 하겠다라고 했던 교수님들 중에는 네. 지금 철회하는 교수님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소통이 되는 전공의들하고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공의들도 좀 복귀를 네. 좀 희망하는 전공의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다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네. 건가 보죠. 그 교수들이 그러면 예약된 진료가 취소됐다라는 사실을 환자들한테 직접 알려주고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료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진료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고요. 네. 저희가 환자들이 지금 현장에 복귀해서 진료를 정상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전화를 하면서 변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설명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됩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한 달, 두 달, 세 달을 기다려서 잡은 예약인데 그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는 굉장히 큰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를 했고 네. 그러한 것들을 교수님들이 직접 변경을 하다가 너무나 큰 환자들한테 항의를 받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아이고. 됐고 결국은 휴진을 철회한 교수님들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공의들이 떠난 지도 꽤 됐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병원의 현장에 남아있는 보건의료 그 노동자들에게 네. 강제로 무급 휴직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연차를 쓰라고 종용한다든지 이런 네, 사례가 맞습니다. 실제로 있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집단 사직한 게 벌써 넉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병상 가동률이 80, 90% 됐던 병원들이 5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익이 줄어드니까 무급 휴가를 가게 하고 연차를 쓰라고 하고 있고 또 이번 달까지는 임금을 나올 수 있지만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인력까지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의정 간의 갈등으로 생긴 이러한 것들을 우리 노동자들이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병동이 이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익숙치 않은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무급휴가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루에 한 달에 무급휴가를 서너 개 갈 경우에 한 달 월급에서 70~8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의대생 학부모들이 이제 온라인에 글을 올려서 당장 환자들이 불편하더라도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이나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달라. 그러니까 환자들은 불편할지언정 그 자신들의 자녀인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한 사람의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 그리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미래의 의료를 위해서 행동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래의 의료를 위해서 지금은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과 그리고 의대생들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돈보다 생명을 이라고 쓰여 있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최근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설치해온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엿새 전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던 것도 장벽 공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인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일부 구간에 지뢰를 추가 매설하는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동부와 서부, 중부전선 일대에 병력을 투입해 장벽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장벽을 설치하는 곳은 DMZ, 즉 비무장지대 안쪽인데 북한군 최전방 철책선에서 군사분계선 중간쯤까지 사이가 작업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JTBC와 통화해서 북한군이 일부 지역에서 담벼락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일부 구간에 지뢰를 추가 매설하는 정황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이 휴전선을 따라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 일종의 국경선 만들기에 들어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베를린 장벽 같은 긴 장벽을 세우려는 건지 단순히 일부 지점에 경계시설을 만드는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지난 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물러난 일도 이번 장벽 공사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곡괭이와 삽 등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군사 분계선을 일시 침범했습니다.
우리가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에 대해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뒤로 남측과의 물리적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때부터 서울 광장에 있던 합동 분향소가 설치 500일 만인 내일 운영이 종료됩니다. 이후에 분향소는 근처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옮겨집니다. 지금 서울 광장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가 있습니다. 자, 심가은 기자, 시민분들이 오늘 많이 다녀갔습니까?
네, 오후부터 시작된 발걸음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끝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마지막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7시부터 다시 시작되는 추모제 행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구 이후에 제가 자주 찾아오는 곳인데요. 옮긴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오게 됐어요. 죽은 친구들이 잘 기억되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 옮겨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시가 소유한 을지로 입구역 부근 불임빌딩 1층인데요.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50여 차례 걸친 회의 끝에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오후 이곳을 찾아 앞으로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간 소통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분향소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이후 서울광장 추모 행진을 마지막으로 이곳은 정리되고 3시에 새 공간에 다시 설치됩니다. 분향소는 이전되지만 특조위 구성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오는 20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조사위원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다음 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조사위 구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JTBC 심가은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엄마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넘겨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부글터뷰 이상엽 기자가 당시의 사건 기록 100여 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이 둘 키우며 남편하고 살던 그런 그냥 아줌마였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범죄 혐의가 있는 피해자가 되고 피고인이 되고
2년 전 경기 고양의 한 놀이터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A군이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또래 학생 B군은 경찰을 부릅니다. A군 어머니가 옷을 꼬집고 언어폭력을 한다는 겁니다. A군과 B군은 일면식도 없고 다른 학교에 다닙니다.
아이가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놀이터입니다. 미끄럼틀에서 시작된 다툼이 성당 쪽으로 옮겨졌고 아이의 신고를 받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당시 모든 상황은 CCTV에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 출동 전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A군이 놀이터에서 성당 쪽으로 달립니다. B군과 아이들은 A군 뒤를 쫓습니다. B군이 A군을 잡고 놓지 않더니 앞길을 막습니다. A군은 B군에게서 달아난 뒤 어머니를 만납니다.
저희 아이가 엄마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울는 소리가 들려서 애가 이제 머리 끝에서 여기 막 상반신이 다 젖어가지고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성당 관계자 또래 아이들도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저희 애가 뭐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제 아이는 욕을 안 했다고 하고 성당이고 하니까 다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네 놀이터가 놀아라 이렇게 했는데 막무가내로 막 사과하라고 하면서.
A군 어머니는 일단 두 아이를 떼어놓고 달랩니다. B군 보호자와 대화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 연락처를 줘라. 부모님하고 얘기하겠다. 부모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B군 신고로 경찰이 와서야 상황은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지구대에 출동했던 경찰이라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걔가 고소하겠다는데요?
B군은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다 다른 친구가 물을 쏟았는데 미끄럼틀 밑에 있던 A군이 욕을 하고 밀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는 경찰의 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A군 어머니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지만 B군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로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래 아이들 진술은 들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공소장 두 장로 뜯어봤습니다. 검사는 다섯 줄짜리 공소 사실에서 B군이 A군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하자 A군 어머니가 화나서 B군의 양쪽 팔을 붙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방을 던져 폭행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역시 기소하고 벌금형이고 100만 원이다. 납부해라. 뭐 이런 문자는 제가 받았습니다.
A군 어머니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또래 아이들 증언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이들 3명은 B군이 시켜서 미끄럼틀 아래에 있던 A군에게 물을 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B군이 A군을 잡으라고 해서 같이 쫓아갔고 A군 어머니가 B군 멱살을 잡거나 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사건 발생 보고서엔 A군이 물을 뿌리고 사과도 안 했고 A군 어머니가 폭행했다고 적혔습니다. 경찰 보고서가 아이들 증언과는 정반대로 기록된 겁니다. B군 측은 뒤늦게 학교 운영위원장과 상의해 A군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1년 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B군은 또 다른 학폭권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JTBC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라고 알려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비즈니스 포럼 기조 연설에서 중앙아시아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미르 GOF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든 항상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힘겹게 쌓아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한국대사가 현지 시간 14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행사라고 주장한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이하고 개탄스러운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는 국제법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된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81세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8번째 생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를 부각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측도 다른 영상으로 맞불을 놨는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당선돼도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로 78세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올린 바이든 대통령 측의 영상입니다. 자신이 3살밖에 많지 않다며 이번 선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도발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사격은 질 바이든 여사가 맡았습니다.
Age is a gift. And yet there are still those extremists who only devalue our wisdom and dismiss our experience.
트럼프 측도 영상으로 반격했습니다. 공화당 정국위원회는 G7 정상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이 스카이다이빙 시범을 본 뒤 혼자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며 바이든은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글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은 78세 61일째에 취임한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기록은 82세 61일로 경신됩니다. 나이는 트럼프의 단골 공격 메뉴입니다.
And he's all gaga. Then he walks off the stage. But he's supposed to walk that way. Go away. Where am I?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돼도 기록은 78세 219일로 다소 줄지만 이 역시 새로운 최고 기록이 됩니다. 지난 11일 사우스다코타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61%의 찬성을 얻어 재임 중 81세가 넘으면 상하원 의원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사우스다코타에서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최근 CBS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 답변 역시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자율주행 상태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지난해 테슬라는 대규모 리콜을 하기도 했지만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캄캄한 밤 경찰들이 황급히 도로 옆으로 몸을 피합니다. 3초 뒤 차 한 대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달리다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율주행 상태를 켠 채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었습니다.
The officer that was there blocking traffic had to run out of the way to avoid from being hit by the vehicle. He had one of our dispatchers on a ride along with him. And she also had to run out of the way to avoid being hit.
당시 경찰 차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주변에 불빛을 내는 비상신호기도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차량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태를 믿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오하이오주에서 완전 자율주행 장치를 켠 테슬라 차량이 열차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테슬라는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테슬라 측은 사람 운전보다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Human driving is not perfect. So like 35,000-40,000 people are killed every year in the US from auto accidents. What matters is like are we making that number smaller?
이번 사고 소식에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2.44% 내린 178.0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 한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토트넘에 가까운 동료 벤탕크루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비판이 더 거셌는데요. 벤탕크루가 사과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벤탕크루가 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전이 un campeón o un primo eso ni duda son más o menos todo igual.
Sí, claro.
자신의 나라인 우루과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도중 손흥민의 유니폼을 요청하는 진행자와 농담을 주고받은 장면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동양인을 향한 인종차별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팀 내 가까운 동료 벤탕크루가 주장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팬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벤탕크루가 지난해 부상을 입었을 때도 이후 8달 만에 복귀했을 때도 손흥민은 벤탕크루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논란에 휩싸이자 벤탕크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쁜 농담이었다면서 무시하거나 상처 주려는 말이 아니었다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문을 두고도 무성의하다며 비난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을 부르는 소니도 철자를 틀리게 쓴 데다 하루 뒤면 사라지는 게시물에 사과문을 올렸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단 겁니다.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손흥민을 향해 눈을 찢는 등 인종차별 행위를 한 관중에겐 벌금형과 경기장 출입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선수끼리 일어난 인종차별 논란에 영국 언론 미러는 끔찍한 농담이라 꼬집었고 가디언 등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